열왕기하 1장 우리 열왕기하를 이제 보겠는데요. 열왕기상 처음에 볼때 제가 열왕기상하가 어떤 이렇게 흐름인지 이렇게 도표를 이렇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린 게 있어요. 조금 해서 잘안 보이시죠? 예. 저도 여기서 지금 잘안 보이는데 여러분도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열왕기 상하 전체 그림을 우리 그때 이해실 사모님이 오셔서 어성경이 읽어질 때 공부할 때 머리 부분이 있고 몸통 부분이 있고 꼬리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르호보암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가 나눠져서 역사서가 흘러가는데 우리가 성경 읽다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북쪽 이야기인지 남쪽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또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사람이 남쪽 사람인지 북쪽 사람인지 이해가 안 가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우리들이 좀 어려워했어요. 근데 저 그림을 보면 아주 좀 쉽게 전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열왕기 기자가 포로기 이후에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목적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전체 메시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즉, 왜 우리가 망했는가에 대한 교육이었어요. 왜 망했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지 안 망할 수 있을까? 그거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결정적으로 지금 그 왕사의 이야기는 북쪽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다. 그리고 특별히 누구의 이야기를 많이 다룬다고요? 아합, 오므리 왕조, 오므리 아합. 이두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때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세요? 엘리야라는 정말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을 그때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래도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한 15장까지가 그 아합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고 17장부터 왕하 17장부터는 이제 남쪽 유다의 역사의 이야기들을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으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원래는 한 권의 역사서였어요. 열왕기 상하가. 근데 이제 70인 역에 의해서 이 왕상 제3왕국기, 왕하 제4왕국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왕국기들을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이 1, 사무엘하가 2, 열왕기상이 3, 열왕기하가 4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를 좀 나눠서 놨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지금 제가 조금 아까 설명을 드린 역사가 나누어지게 되는 내용들을 기록해주고 있고, 특별히 이제 배경 연대가 포로기 이후에 저작이 되어서 그전 역사를 되돌아보는 후대들을 위한 교육 역사, 이렇게 볼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서의 기록 목적은 분명해요. 나라 분열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우상숭배가 어떻게 이 나라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우상으로 인한 국가의 타락을 갖다가 아주 면밀하게 그려주고 있죠. 그리고 그 국가는 멸망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는 망하는데 그 망하는 거에 이스라엘 또한 예외가 아니다라는 굉장히 엄격한 말씀들을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한 신앙적 교훈은 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래도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계속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 이제 열왕기 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오늘 1절이 누가 죽습니까? 드디어 아합이 죽어요. 그렇게 서슬 시퍼렀던 왕이 죽어요. 이 아수르 문헌에 보면 그 당시 아합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써놓은 역사적 사료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합은 이미 그때 2,000개의 그 전차 그리고 10,000명의 특수부대가 있었다라는 그런 주변 국가들의 문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합 비문에 보면 모압은 그 주변에 다윗 때 이미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정복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주변 나라들인데 언제부터 모압이 조금씩 배반을 하기 시작하냐면 오므리의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조금씩 이렇게 잘 섬기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오므리 아들이 누구였어요? 아합이죠. 아합이 죽자마자 모압이 지금 배반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이 열왕기하 1장에 써 있어요.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이젠 조금씩 쇠퇴해가고 있는 것들을 그런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럴 때 지금 아들인 아하시아가 이 다락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락 그러면 우리는 옛날에 쪽방 다락을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락은 그런 우리의 그 조그만 다락이 아니라 2층 완전 난간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볼수 있는 조망하기 좋은. 그래서 제가 보면 이 다락도 번역을 잘못한 것 같아요. 2층 난간 이렇게 써야지 이게 맞는 번역이지. 다락 그러면 우리는 쪽방 생각이 나가지고 그 쪽방에서 떨어지기도 어렵거든 사실. 2층 난간에서 바깥에 이렇게 보다가 떨어졌어요. 이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는지 아무튼 떨어졌는데 이제 떨어져서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이게 생각보단 중병 같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궁금한 거 이게 도대체 내 병이 왜 그런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냐 뭐라 보냐면 이 에글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랬어요. 바알 세붑. 이제 바알은 주 이런 뜻이거든요. 세붑은 이건 좀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달라요. 이 바알 세붑이 뭐냐. 근데 이제 세붑 그랬을 땐 파리, 날파리 이런 뜻이 있고 또 다른 그 이방 신의 어떤 그런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방 신 중에 신이냐 아니면 이 파리의 왕이냐. 근데 파리의 왕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별루무신들이 다 있는데 파리가 질병을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파리 신이 질병을 주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런 개념의 신적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 세붑이라는 어떻게 보면 파리의 왕신 뭐 이런 좀 지저분한 신한테 한번 물어봐라. 내가 지금 이게 살 건지 죽을 건지 내 병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상이 얼마나 웃긴가. 파리가 신이라니까요. 그 신을 섬기고. 제가 자주 얘기 드려요. 우리나라도 북어대가리가 신이에요. 목 잘린 돼지가 신이고, 그 돌탑이 신이고, 송황당 나무가 신이고. 그러니까 돌탑이 웃긴 것도 많은데, 아무튼 다 웃긴데 돌탑도 웃겨요. 누가 막 쌓아놓고 기도를 해요. 지나가다가 툭 치면 다 무너지는 돌탑이 뭔 놈의 영험한 능력이 있다고 그게 그러겠어요. 또 뭐예요? 또 무슨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도장을 만들면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별루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들의 어떤 인격과 신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이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그런 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에요. 뭐가 하면 지푸라기도 잡는 여러분 근데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되게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물에 빠져 죽었는데 지푸라기 잡으면 살아요 죽어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냥 죽어야 돼. 그걸 왜 잡고 죽어요? 그런 마음이 웃긴 마음이에요. 뭐라도 하나 잡으려고 그러는 마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거에 기웃거려서도 안 되고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되고 그냥 그런 거는 그냥 우스갯거리로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올해가 무슨 해예요? 말도 보통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띠라 그래요? 청마. 근데 도대체 이 청마가 뭔 말이 청마냐? 제가 말띠예요. 근데 청마 보셨어요? 파란 말인 거예요, 파란 말. 누가 저한테 사진을 보내서 청마해라고 뭐. 근데 보냈는데 막 뭐가 번쩍번쩍. 무슨 말이 기관총 맞은 것처럼 그렇게 불구죽죽 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참 재밌다, 사람들이. 왜 그런 거에 이렇게 뭘 의미를 부여할까? 무슨 별자리라든지, 무슨 띠라든지, 무슨 범띠 여자는 뭐 기가 세서.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런 거에 마음을 절대 빼앗길 필요가 없어요. 띠가 사람이에요? 아니, 육식갑자가 사람 인격과 우리의 인생과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우리가 늘 익숙하게 듣고 살다 보니까 그게 뭔가 그런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왕이 야 그 파리신한테 물어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갖고 이 사람들이나 옛날 우리나 사실 비슷했어요. 화장실에 몽당귀신 무서워하는 거나 파리신 쫓아다니는 거나 다 그놈이에요 이게. 연약한 인간의 한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이게 엘리야한테 메시지를 주시는 거야. 네 나라 왕이 또 쓸데없는 짓 하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가서 이야기 전해줘라. 그래서 엘리야가 또 불이 나게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그 파리신한테 가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사자들이 가다가 아, 또 이상한 분이 나타나서 또 이야기를 하니까 또 되돌아가가지고 왕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느닷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물어보잖아요. 야,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어떻게 생겼냐 물어보니까 뭐 이 털옷을 두르고 무슨 가죽 허리띠를 두르고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왕이 어때요? 금방 알아봤습니다. 말만 들어도 엘리야구나. 우리 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이 나라를 힘들게 했던 자기들 입장에서는 엘리야구나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 그러더니 이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마지막 회개 기회였잖아요. 그렇죠? 아 엘리야가 갑자기 내가 그런 걸 알고 사람 보내는 걸 알고 어떻게 막아서 서 있지?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회개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서 잡아오라 그래요. 이게 그냥 엘리야한테 와서 기도나 받아야 돼. 그러면 군대 50명 보낼 이유가 없죠. 그냥 몇 사람 가서 엘리야 오시라 그래라. 내 기도 좀 부탁한다. 내 회개한다. 이러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엘리야 잡아와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 잡으러 갔더니 근데 이 군 50부장도 보면 그 왕이 보내가지고 이놈도 못된 놈이에요. 그 엘리야한테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왕의 말씀하는데 내려와라. 근데 내려오십시오랑 내려와라 비웃는 거랑 명령하는 거랑 다르죠. 근데 여기 나오는 히브리어 그 레다라는 단어는 야, 너 한판 싸우려면 내려와 봐. 이런 분위기예요. 한번 해보자. 얼른 내려와. 지금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서 듣다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불을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또 무서운 기도를 하세요. 그랬더니 또 불이 내려와서 50명이 그냥 홀랑 다 타 죽었어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 아무 기별이 없으니까 왕이 알아보니까 이게 또 사람이 다 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왕이 또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면 야, 이 하나님 살아계시네 무섭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야 50명 다시 가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50부장도 멍청한 인간이에요. 가서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이번엔 더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빨리 내려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아까는 그냥 내려오라 그랬는데 11절에 보면 속히 내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똑같이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똑같이 타 죽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무시무시한 장면이에요. 첫 번째가 왜 무섭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재해요. 이게 무서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세상, 그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요즘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참 무서워요, 요즘에. 그런데 이 세상이 점점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답이 없는 세상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래도 겁이 많은지 인식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혜로운 사람 하나가 나타났어요. 세 번째 50부장을 또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냥 무릎을 꿇어 엎드려 그래요. 일단 무릎부터 꿇어. 이게 최고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최고의 모습이 뭐냐? 일단 무릎부터 꿇는 거예요. 말은 그 다음에 해도 돼요. 기도는 그 다음에 해도 돼요. 억울하고 겁나고 이건 다 그 다음에 해도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무릎 꿇어 꿇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내가 복종합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나보다 윗분입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었을 때 거기에는 소망이 있어요. 무릎을 꿇을 때 거기서부터는 회복도 있고요. 소망도 있고요. 기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자세가 뭐냐? 무릎을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살 길이 보여요. 근데 안 엎드리고 꿇는 척을 한다든지 그냥 이렇게 잔머리를 굴린다든지 생각을 많이 하는 거 그거 다 소용이 없어요. 지금 이 세 번째 50부장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진실한 얘기였어요. 이미 두 번의 심판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 엘리야를 조롱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엘리야를 따로따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동일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일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내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어서 이 세상에 남겨두셨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두어서 이 세상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을 그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잘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에게 이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비아냥을 거리는 것은 엘리야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뭐라고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누구를 핍박했냐?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남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거 굉장한 말씀입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와 하나님이 동일시시킨다?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시키신다. 지금 여기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귀히 보소서, 국률이 여기소서 이런 개념이죠. 심판하지 마옵소서. 그렇죠. 지금 이 군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명령에 의해서 가고 명령에 의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죠. 국률이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아시아에게 가라. 가서 이야기해라. 이러는 거예요. 앞에 썼던 이야기 반복해서 합니다. 말하되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 여러분 여기 밑줄을 쳐놓으세요. 제가 보면 열왕기하 1장의 가장 중요한 문장이 이 부분이에요.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여러분 이것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같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쭤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상황이나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이 매우 유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신뢰가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게 영적 죽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보면 그 다음에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랬어요. 죽고. 예, 지금 그냥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열왕기하 1장으로 넘어가면서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대로 죽었다. 이 말씀대로 죽는다라는 얘기는 지금 죽을 거다 그래서 죽는 것도 있지만 일단 1장에 나오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 요즘에 매일 성경 새벽기도 시간에 창세기를 보는데 그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5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어떻게 인류가 이렇게 타락해서 오늘날까지 죽을 수밖에 없나. 그런 원리들을 다시 이렇게 보는데요. 참, 그냥 창조와 타락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까지를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류는 언제든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뭐예요? 아내 둘 얻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자식들을 낳습니다. 자식들을 낳는데 어떤 자식을 낳냐 하면 가물을 즐기는 자식을 낳는 거예요. 춤추고 노래하고 악기 만들고. 그리고 연장 만드는 자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고 정복하는 일들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발전시킨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보면 문화, 춤추고 노래하고 이게 세상을 뒤엎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문화는 뭐예요? 힘겨루기 전쟁 문화입니다. 결국은 그 두 문화가 이 세상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끌고 가요. 힘, 권력,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대한 힘들이에요. 그 힘의 뿌리가 어디냐? 라멕이요? 그 라멕의 뿌리가 어디냐? 가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하지 않았던 사람. 그게 뿌리였어요. 그 뿌리가 결국은 오늘의 이 시대적 문화,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문화,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화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 준비시켜 놓는 게 누구예요? 그 다음에 아주 짤막하게 한두 절 나와요. 셋이라는 사람을 하나가 태어납니다. 아벨을 대신하여서,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배를 드렸던 사람의 대표자였어요. 예배를 드릴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벨과 가인은 어떻게 나눠지는 거냐면 예배자와 비예배자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자였어요. 둘 다 예배의 형식을 취했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예배자로 드려졌어요. 근데 그 내용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였고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것만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가인이 불평을 하죠. 그리고 아벨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동생을 죽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이전에 어떤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이 없으면 살인도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이 없으면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온전한 삶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들이 그렇게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 역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예배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바로 이런 참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단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인식의 단계가 있어요. 인식은 다합니다. 그런데 예배자가 되느냐 예배자가 되지 않느냐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돼야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인식하고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가서 그 하나님을 실감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예배 드림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그리고 내 삶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질적인 삶 우리의 믿음 생활이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늘 실감하는 삶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과 정말로 그런 좀 실감하면서 동행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집 애들이랑 밤에 어떤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좀 그러다가 정초고 그래서 이제 무슨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에 나오는 중요한 축복을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너희들이 잘 되는 게 뭐가 잘 되는 건 줄 아냐? 너희들이 복이 뭐가 복인 줄 아냐? 많이 누리고 많이 행복하고 많이 즐겁고 많이 배우고 이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랑 함께 있는 게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이랑 함께 사는 것을 네가 느끼고 있다면, 네가 실감하고 있다면, 네가 인식하고 있다면 그게 복된 인생이다. 요셉 얘기를 해줬어요. 요셉이 어디 있을 때 복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했는 줄 아냐? 총리 됐을 때가 아니라 감옥에 있을 때였다.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그게 진짜 축복이다. 감옥에 있든 어디 있든, 네가 학교에 있든 다른 친구들이랑 있든 누구와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실감하면서 살 수 있으면 그게 진짜 복 있는 인생이다. 네가 복 있는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을 실감하는 그 누구도 너의 복이 될 수 없다. 하나님 외에는 복이 될 수 없다. 여러분, 그 복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금방 비참해집니다. 금방 불행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금방 불행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다른 신 섬기는 거예요. 금방 다른 것 쫓아다니는 거예요. 금방 나 복줄만한 게 뭔가 그거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이 내 복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세상이 정말 두 쪽이 나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삶이죠.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삶이 그렇게 복된 삶 같이 보이세요? 산 꼭대기 올라가서 무슨 털 옷 입고, 여러분 더운, 무슨 글쎄 모르, 여기가 좀 더운 데인지 추운 데인지 모르는데 털 가죽 옷 입고 그렇게 사는 게 인간적으로 보면 복된 삶 같으세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 옷 입고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도. 여러분, 그 복된 삶 같으세요? 그냥 이렇게 볼 때? 아니, 별로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의 기준으로는. 근데 왜 복되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와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어떤 삶이 복된 삶이세요? 여러분 자녀가 어떤 복된 인생을 살기를 여러분 원하세요? 그냥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그 하나님 예배할 줄 알고 그 하나님 인식할 줄 알고 그 하나님과 기도할 줄 알고 그럼 그게 복된 삶이고 복된 인생이죠. 복된 한 해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에덴 성도들, 정말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기도로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실감함으로 늘 풍성해서 그 주님 안에서 올 한 해도 행복하고 기쁨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